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인 것을 이 시간도 깊이 깨닫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항의를 하죠. 왜 너희들 스승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던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참 답답한, 그냥 그러한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했을 거라는 거죠. 병들었으면서도 나는 건강하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부족하면서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게 참 볼 땐 답답한 그러한 그 실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을 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을 해줘도 모른다. 근데 제가 그 목사 입장에서 참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를 참 부러워하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오면 굉장히 고분고분하죠. 의사 말은 저 몽땅 다 질리고 나를 살리는 말이고, 의사 말에 굉장히 고분고분합니다. 또 병든 그런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병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약을 쓰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해주면은 환자는 굉장히 또 고마워하죠. 또 병이 있다고 알려주면은 어떻게 하면 이 병 고칠 수가 있는가 의사에게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말해주는 인간의 병은 아예 병 취급도 안 해버리더라는 거죠. 이건 뭐 이게 무슨 병이고 병 취급도 아예 안 해버려요. 오히려 반대로 인간에게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다. 이것도 죽을 병이다. 그걸 말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버립니다. 그래, 의사에게 찾아갈 때는 나에게 병이 있다고 확신하고 내가 어디가 아픈 데가 없는가, 어디 아픈 데가 없는가 이걸 진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의사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은 내가 지금 어디 아픈데 그 병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사에게 가는데, 이건 목사에게 올 때는 반대로 아무 이상이 없다, 당신은 참 잘 살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바르게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그렇게만 살아가요, 그럼 천국 갑니다, 뭔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의도로 옵니다. 의사에게는 병을 알려고 찾아가는데, 목사에게는 반대로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산다는 그것을 과시하려고 찾아 나오는 것, 그것처럼 참 많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환자가 자기 병을 알려고 의사를 찾는 것처럼 교인들도 내 병을 알려고 목사를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좀 가져보죠. 예수님 말씀대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라는 것은 뭐 존재 이유가 없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뭐 별 문제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다는 사람한테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을 말을 해줘도 흥미 없습니다. 아무 흥미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몸에 이상이 있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다 칩시다. 의사가 진찰해보니까 아이고 이제 당신은 3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럴 때 환자가 의사에게 매달릴 겁니다. 내 전재산 다 써도 좋으니까 제발 내 병 낫기만 해달라, 애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나오면서 그런 매달림이 없더란 말입니다. 매달림이 없어요. 말한 대로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없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고 나왔는데 뭔가 내 속에 나는 이건 진짜 해결해야 한다. 뭔가 해결해야 될 것을 안고 나왔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아예 처음부터 해결할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나왔는데 목숨 잡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될 것을 자꾸 말을 하니까 그게 뭐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뭐 구원 받은 뒤에 예수님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분위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목사가 참 하기 쉬운 건 장사꾼 노릇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목사가 장사꾼 노릇 참 하기 쉬운데 예수 입장에서 뭔가 의사 입장 노릇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것.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상대한 사람들이 저마다 재미듬 좋다고 설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목사가 뭐 장사꾼이라는 게 낫지 무슨 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필요가 없는데 목사가. 나는 예수님을 잘 아니까 내 믿음 문제가 없고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문제없고 나는 뭐 복음을 아니까 문제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인간은 문제투성입니다.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악한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은혜로 받아들일 사람이 매우 드물단 말이죠. 그건 아예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없다, 건강하다, 잘하고 있다 뭔가 이런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앞에서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예 처음부터 안 만나는 게 서로 좋은 거죠. 안 만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문제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은 항상 그래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난 문제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세운 내 기준 가지고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하등의 문제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기준에다가 나를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한 기준은 그만 덮어버리고 내 스스로 의의 기준을 만들어내니까는 거기에 나를 비치니까 어떤 문제가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그 선생님들이 산수 숙제를 내줄 때에 어떤 숙제를 제가 좀 자주 했냐면은 산수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내가지고 자기가 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도 보니까 그런 숙제를 좀 가끔 하더라고요. 내가 문제 내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점까지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숙제를 해가지고 딱 내놓은 걸 보면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낸 문제를 가지고 시험 치면은 뭐 빵 정도 나오고 뭐 아홉 개 틀린 여덟 개 틀린 막 수두룩 나오는데 내가 문제를 내가지고 내가 풀고 내가 채점을 해오면은 이게 빵점이 없는 것입니다. 뭐 전부 다 100점 아니면 뭐 체면상 이제 한 개 틀려가 전부 잘 맞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큰 장한 것도 아니고 뭐 왜 그러냐 말 그건 뻔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 냈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문제를 내봐야 누구 수준입니까? 내 수준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내 내가 모르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면 뭔가 내가 아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문제를 뽑아내고 또 뽑아낸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인간이 의의 기준을 갖다가 스스로 정해 꾸리면은 결국 인간 내 수준 속에서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의 기준으로 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 가지고 나를 보니까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무리 짚어보고 또 짚어봐도 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의롭게 되었다. 그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미 의롭게 되었으니까 죄인이라느니 뭔가 부족하다느니 인간은 비참하다느니 그런 말은 제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뭘 할 거 이것만에 비춰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지 인간 자체가 의로워졌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이 의인된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롭게 되었다 그런 선언에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1년, 2년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많이 믿는 사람 한평생을 지금까지 믿어오신 분들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쭉 믿어오면서 뭔가 내가 변화되었다고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었다. 옛날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생각하는 게 있냐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봐도 어제의 내 모습이 오늘까지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변화되어진 그러한 구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뭐냐는 거, 이걸 알게 된 사람은 내가 바로 악한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바로 이런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것, 이걸 발견하고 난 비참한 인간이다. 내가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탄식을 했잖아요. 만약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은 자기 인간됨이 이 모양 입구라는 거, 이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저 혼자 잘난 체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뭐, 남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 봐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은 인간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인간은 그게 그거다. 믿음 안에서도 인간은 그게 그거다. 예수 안에서도 인간은 그게 그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결국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뿔이 3년에도 황무되지 못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은 변할 수 없다는 거. 개뿔이가 무슨 예수에 있다고 황무 아닌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오전에 말한 대로 내가 나와 싸우는 선한 싸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아하,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걸 조금이나 알게 될 거예요. 금을 주러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도랑초 가지 잡는 그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랑초 가지 잡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마당 쓸고 돈 줍고 또 뭐가 있죠? 두 개만 합시다. 하여튼 뭐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뭔가 덤으로 잡고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찾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떤 의미고 그게 지금 나한테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와 있는가 이걸 전혀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자가요, 진짜 제대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냐면은 인간의 악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나고 제가 기쁜 인간인가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한테 희망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희망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악함에 빠져있고 못나고 더러움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고 희망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분명히 인간이란 존재를 홀로 딱 떼놓고 보면 이건 희망 없는 인간입니다. 절대 희망 없어요. 죄덩어리고 사망에 처한 몸에 지나가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그게 무슨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 인간을 헤어나올 수 있는 깊은 죄의 사망의 수렁을 이미 빠뜨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홀로 있을 때 희망 없는 인간이 예수 아니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영명이 딱 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 정죄함이 없다. 그러한 놀라운 선언이 주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된다.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스스로 죄를 만들어내더란 말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갔네 아이고 죄졌네 이번 달에 10일 좀 못해 또 죄졌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스스로 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죄를 만들어내면서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주일날 교회에 빠졌다고 왜 목사한테 미안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란 말이죠. 정지함이 없다 그랬으면은 한 달을 교회에 빠져도 교회 나올 때 떠닥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딱 들고 목사한테 미안하면 전혀 없어야 돼요. 예수 안에 정지함이 없다. 이게 이미 나에 대한 선언인데, 주님 안에 내 모습인데, 교회 한 달 빠졌다고 목사한테 미안해할 이유가 없더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매이지 않고 목사에게 매이지 않고 예수 안에 해방된 자유함을 느끼는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에 꼭 덧붙일 말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예배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어쨌든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 구조가 이상해가지고요. 무슨 말만 딱 들으면은 몽땅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왜 한 달 교회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빠져도 되겠네고 이렇게 나가더란 말이죠. 아하, 한 달 교회에 빠져도 나를 그 심판으로 밀어지 않는 거, 나를 죽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빠져도 괜찮구나, 빠져볼까? 이게 인간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설명을 안 해주면은 어떤 생각 하나면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해버려. 그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 빠져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인간에게, 우리에게 정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야, 주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는 것,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삽시다 이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였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주님의 은혜. 근데 참 희한하게 말한 대로 인간은 또 주님의 은혜 쪽으로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자꾸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게 돼 있어요. 와 그러냐고 도대체, 와 그러냐. 그게 뭐냐면 이미 죄덩어리다, 죄덩어리.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가 몽땅 나 중심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그런 하나의 실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을 딱 바라볼 때에 그게 얼마나 우리의 놀라운 희망하고 남느냐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나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책임지는 삶이란 말입니다. 죄인인 내가 나를 책임져 봐야 죄에 세워 나지를 못하죠. 그런데 성령이 나를 책임지면은 성령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이 받게 되어진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원받은 구원 안에, 영생이라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데 특징이에요. 흔히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말을 하죠. 구원의 확신을.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보면은 모두가 다 뭘 확신하려고 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 구원을 확고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 받았다는 것,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확인할 때마다 뭘로 자꾸 바라옵니까? 자기 주관적인 것, 자기 감정적인 것, 이걸 가지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누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내 구원 말고 예수 안에서 분명한 구원, 그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걸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구원은 분명하다, 이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이 말씀이 분명한 진리다, 이건 분명한 말씀이다, 이걸 확인한다면은 그건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는 뭐에도 매일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잘한 것이고 안 하면 못한 것이다, 이런 것이 예수 안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정죄하자고 해방을 시켰는데 우리가 뭐에 매이고 사냐 그 말이죠. 뭐에. 그저 우리 신자가 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자랑을 하고 또 자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지. 뭘 해야 된다, 뭘 말해야 한다는 이런 법이 새롭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사랑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의 터가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볼 것은 내가 뭘 했는가 못했는가 절대 이건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터가 굳어진 그러한 삶이 지금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쪽에서 자기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굳어진 그러한 삶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자유화입니다. 해방된 분이 뭔가 해도 매질하는 분입니다. 남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난 주님을 내 사랑 가지고 주님의 사랑 살겠다 항상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를 내비치는 그러한 모습을 내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근거를 절대로 자기에게 찾지를 마세요. 나한테 찾으면은 꼭 뭐냐 내가 뭘 했느냐는 거 이걸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게 분명하다면은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는 거죠. 자기 행위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그러한 거 내 모습이 아니니까 자꾸 사랑보다는 내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까지는 부족하고 뭔가 내 것을 좀 보태야만 좀 드러내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을 자꾸 내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매어 있는 거예요. 죄.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를 못하고 인간의 것을 믿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에 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된 건 애당초부터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안 했다 해가지고 신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신자 되었다면 끝까지 바라볼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위치에 있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보여줘야 될 위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다 보장되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후에 모든 문제까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염려 없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들고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딱 진노하실 때 은혜 언제 나면은 우리의 걸 들고 나올 때 자기 걸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참지를 않고 진노합니다. 왜?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것은 몽땅 쓰레기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뭘 했든지 간에 그건 몽땅 쓰레기입니다. 그건 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발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여호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붙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다 잘라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터위에 항상 굳게 서기를 바라는 그 심정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꼭 하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거기에서만 터가 굳게 굳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었다는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고 주의 피를 내 발로 짓밟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래가 우리와 싸움에 사는 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속에 정점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그 희망된 그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되어서 그 속에 터가 굳어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